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 모함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참 묘합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의 죄,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형제들은 가만히 있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참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여호와와 함께 우리 하던 요셉이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죄 때문에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는 가만히 있고 요셉이 또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형제들의 죄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죄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요셉이 놀랍게도 거기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정말 신실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술을 맡고 떡을 맡았다 하니까 단순하게 뭐 요즘 예, 그 요리 프로에 나오는 요리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3천 뭐 8, 900년, 4천년 전일지도 모르죠. 그때는 암살이 얼마나 빈번한 때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바뀌는 것이 무수하게 암살 때문에 황제들이 바뀝니다. 그 암살하는 사람이 형제일 때도 있고요. 심지어 아들이 그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암살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그 할머니들이 아니면은 장인 장모가 이렇게 암살을 하게 돼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암살이 빈번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력으로 암살하기보다는 황제가 먹는 것, 왕이 먹는 것에 독을 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술을 맡고 떡을 맡은 곳에다가 관원장으로 세워놓는 것이죠. 왕과 늘 같이 있을 수 있는 예, 그만큼 이렇게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 그가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가지고 유대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높은 위치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근심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 근심을 알아보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군대에 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에 참모총장들이 들어온 겁니다. 예, 육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 해군도 같이 오죠. 뭐 예, 해군 참모총장도 같이 왔습니다. 셋이 왔는데 셋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예, 근심이 있습니다. 이등병입니다. 제가 예, 영창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해 보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 고마워. 예, 내 고민이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참모총장들이 계시겠습니까? 예, 석고지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백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그들 눈에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그 감옥입니다. 예, 뭐 면도라도 세수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비치 있는 그 근심을 요셉이 알아볼 정도고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민을 그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그 신실함을, 성실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면 부어질수록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서나 모든 면에서 조심하게 되죠. 그죠? 예. 감옥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끌어놓은 말 억울하다고 마음대로 뱉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내뱉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냅니다. 그 꿈대로,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해석할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될 것이니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올 만큼 잘못한 자가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가족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에 올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신원을 합니다. 분명히 들어줄 마음이 있었겠죠. 만약에 요셉의 해석대로 그것이 된다면 3일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달아납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해줬는데 애석하게도 창세기 4장 말은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죠. 참 요셉의 삶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번 남아있는 찬스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호소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찬스인데 그 마지막 남은 술 맡은 관원장마저도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횡간을 잊으면 안 되죠. 무엇입니까? 사람은 잊어버리고 세상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됐을 때 바로가 이제 꿈을 꿉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 참 이 빅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요. 고대에 가면 갈수록 그들은 꿈이라든지 이 미신 특별히 여러분 이 점성술 같은 게 아주 발달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데 보면 너희들이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간을 살펴보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은 그 당시 고대에는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같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짐승을 데려다가 배를 가릅니다. 한 마리 짐승을 데려와서 배를 가르고 그 배를 갈라서 그 간의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신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부별하는 그런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역사가 움직였어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너희가 이 일을 하는데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고 이런 천기를 살피고 심지어 이 그 짐승의 간을 구별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발달해 있는 그 시대에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냥 뭐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넣으셨기 때문이죠. 그 꿈을 하나님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석을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만약에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요셉에게 고마워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바로가 들어줬을지도 몰라요. 예, 바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이 히브리 노예잖아요. 이가 죽고 사는 거는 사실 바로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히브리 노예를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바로가 불러다가 그래 너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기분 좋으면은 빼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그 떡 맡은 그 관원장들 그 높은 자들이 어떻게 생사가 갈리냐면요 바로가 생일날 잔치하다가 그때 기분 좋아서 너 살아 너 죽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무죄를 방면한다고 그가 바로 앞에 섰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풀려났으면 요셉이 거기 있겠습니까? 돌아갔죠. 예.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바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근심이 있죠. 예. 누구 하나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했을 겁니다. 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웬, 이 웬 당당함입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41장 15절 16절에 한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요셉의 삶 가운데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가 이 당당한 요셉 앞에서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너무나도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다. 그런데 그 풀 뜯어먹는 그 뒤로 정말 야위고 어글리한 히디어스한 이러한 암소들 7마리가 올라와가지고 그 암소를 잡아먹는데 그것을 잡아먹었으면 살이 좀 찌면 좋겠지만은 그대로다. 너무 이상해서 잠이 깼는데 또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다. 그런데 한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삭이 7개가 있는데 내가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정말 실한 이삭들 7개가 달려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바람에 바싹 말라불린 그 속이 비어있는 속빈 쭉정이와 같은 그 이삭 모양만 있는 그 7개가 나오더니 그 실한 이삭을 먹어버렸는데 그 이삭마저도 그대로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바로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25절입니다.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 당신이 이 이집트의 왕이지만 당신이 이 땅의 지배자이지만 이 땅을 진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히브리 노예 그것도 경호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 실패한 그 노예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꿈 하나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바로 당신의 꿈을 사용할 뿐이지 바로의 꿈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꿈을 넣어준 것이지 바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죠. 예. 당신의 꿈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꿈 속에 말씀하셨다. 넣으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셨다. 이 해석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해석도 주십니다. 하나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 살진 그 아름다운 암소 7마리와 실한 7개의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전례에 없었던 엄청난 풍년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7마리의 파리한 소와 7개의 말라버린 그 쭉정이 같은 그 이삭들은 7배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삼켰는데도 그대로 있고 이삭이 먹었는데도 그대로 있는 것은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하면은 풍년의 때를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당신에게 이 꿈을 두 번 연속해서 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신다. 즉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법까지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때에 전국의 관리인들을 세우고 풍년의 때에 소출의 5분의 1 이상을 모아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저장해서 대비해야지 다가올 곧 이어서 일어날 7년의 흉년 가운데서 땅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총리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가올 이 흉년, 이 재난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 그 생명력을 전달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자가 바로 요셉이고 그 요셉이 그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자리죠. 이 해법을 들었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이런 해석이 있고 이러한 해법이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41장 38절부터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1장 38절부터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바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지 않다? 나의 온 집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상징적으로 이 보좌밖에 없다. 이 왕자밖에 없다. 남아줘도 이분 남아줘도 너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자리에 올리십니까? 그 다가올 흉년의 때, 그때 온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이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들은 요셉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반복해서 체결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창세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이 이 창세기라는 책 말미에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서 그 복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전달자로, 그리고 그 복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생명을 보존하고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스토리, 이 창세기의 스토리마저도 모형입니다. 모형. 예. 무언가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원형이 아닙니다.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온, 이 기근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내오는 해법대로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씩 걷어서 곡식을 잘 저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온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죠. 그게 4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온 지면에 그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고 이집트에만 양식이 있는데 그것도 그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것이 이집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저장했던 저장고에만 그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온 주변이 온 세상이 다 기근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열어지면서 그들이 살아나고 있죠. 예. 천하 만민이 예.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것이 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근데 이것은 모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기근이 와요. 진짜 기근이 와가지고 정말 마실 물도 없고 예, 영원히 배고프고 영원히 목마르고 예, 영원히 분노하고 영원히 이렇게 후회하고 영원히 다투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러한 때가 반드시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그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시간이 영원히 있는 거요? 이거 틀린 표현이잖아요. 시간이 영원히 있다. 예. 오히려 이 표현보다는 시간 없이 영원이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어식 표현에서 늘 영원히 진리인 것은 항상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그냥 시간이 뭐 내가 옛날에 아니면 내가 다음에 조금 참으면 없어지고 아니면은 이제 흘러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로서 영원히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오감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해 주시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곳이 얼마나 배고프고 주린 곳이고 목마른 곳이면은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번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시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기근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생명이 없고 영원한 분노로 영원한 후회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그곳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이셨죠. 요셉에게 보여준 그 기근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우리 어른들 겪었던 보릿고개들, 우리 젊은 세대들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예, 100년 전에 미국이, 한국이 어려움 겪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그거는 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거는 또 이제 미래의 일들 내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굶주리는 영원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죠. 이집트에 있을 그 7년 흉년을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요셉이 마치 요셉의 삶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형이 죄를 지었는데 그 형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팔려가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죄 때문에 옥살이를 한 것처럼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담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마치 저 부자가 그 지옥에서 물 한번 찍어주세요. 그 목마름, 그 타는 목마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 그분께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다 놓았습니다. 십자가 상고로 다 놓아가지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마치 흉년의 때 요셉에게 가야지 음식이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가야지 그분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세요. 예. 구약에 보여줬던 그 그림들은 그들이 오감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의 것 다 없어져도 그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거 혹시 질문 받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아니면은 우리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일학교나 유년부나 유스 아이들이 아니면 심지어 청년들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이 땅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왜 어린아이들이 10억이나 이상이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굶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여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자가 있다. 그게 바로 너다. 우리 자녀들이죠. 왜 허리케인이 오는데 왜 이 쿠바 같은데 도미니카 같은데 저 못 사는 나라에 지나가가지고 쑥대밭이 되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견디잖아요. 도망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죠.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가 무엇입니까? 진짜가 올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기근, 우리 10억의 아이들이 굶주리는 그러한 기근하고 비교도 할 수 없고, 예. 여기에 뭐 도미니카나 쿠바 같은 곳에 이 허리케인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가 온다. 진짜 폭풍이 오고 진짜 기근이 오고, 예. 진짜가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너희는 그때 피난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 피난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그것을 안 자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정말 기근이 있는 현장, 아프리카. 아니 정말 다툼이 있는 그 이슬람들이 득실득실하는데 거기 왜 복음 들고 갑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배부르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가는 거 이해 못 하잖아요. 지들이 갔으면 지들이 살아나와야지 이런 이야기 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갑니까? 거기에는 정말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육의 양식을 포기하고 그들이 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할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한 달에는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동참을 하여서 이 허리케인 피해를 당한 자들을 위한 특별 구제연금입니다. 여러분 남는 거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 예. 아유 내가 여기 할 거 이렇게 옮길게 이거 말고요. 예.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시는 거. 그래서 이 오늘 사무처리 신도총회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밖에 구제연금 봉투가 특별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 계신 분들 꼭 같이 교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같이 좀 이렇게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1불 2불도 좋습니다. 뭐 페니도 좋고요. 코어도 좋습니다. 그들이 예비한 것을 조금 모아서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유학생들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두 잔 마시는 거 예, 같이 모였을 때 우리 한번 참자. 그것으로 좀 같이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그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음 놓고 할 형편이 안 되는 지갑을 가진 청년들이 있고요. 은행 계좌를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먼저 여기 와 있잖아요. 예. 결국은 그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삶이지만은 결국 그 삶은 똑같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살아내는 그 삶도 동시에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진짜가 옵니다. 예, 정말 진짜가 옵니다. 우리 그 진짜에 대해서 우리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친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올 겁니다. 그런데 예, 그 진짜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영원히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진짜가 우리 속에 대비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와 같은 삶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이 열매를 넣느냐죠. 이번에 드려지는 이런 구제연금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건강마저도 예. 여러분 그것이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직업마저도 여기 보면 공무원도 계시고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학생들도 계시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직업 아니에요. 예. 우리의 진짜 평생의 직업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 지금 잠깐 허락되어진 것은 바로 요셉에게 허락되어진 총리의 자리처럼 이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과 속성을 증거하며 예,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잠시 쓰일 뿐이에요.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먼저 우리를 위해서 앞서 보내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대비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는 그 주님을 닮은 삶을 열매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 열매로 나와야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진짜들에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은 반응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무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달라시 하는 신내교회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신 것으로 앞서 오신 우리보다 앞서 보내주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따라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닮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앞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싸질러 놓은 것을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서 앞서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진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들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셨던 것 예수님을 먼저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것 그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것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앞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복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